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서 가르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악과 고통의 문제에 대하여서 몇 가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관점으로부터 본문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미 알고 계시고 함께 기도하고 계시고 또 구제 헌금으로 함께 도움에 동참하고 계시듯이 지금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에서 큰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떤 집계를 살펴보니까 사망자만 무려 5만 명 이상에 이르고 이 일로 인하여서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무려 2,300만 명 이상에 달할 것이다 라는 집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번 지진으로 인하여서 아파트 건물들도 많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의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또 그 가운데에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 건물들도 무너져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큰 재난을 만날 때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하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은 때론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우리가 만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세상에 이러한 재난과 고통과 악함이 있을 수가 있느냐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 무고한 어린아이들이 건물 잔해에 깔려서 신음하며 죽어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셨느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하셨느냐, 안타까운 목소리로 이렇게 묻곤 합니다. 그런데 사실 조금만 생각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는 이런 재난과 또 고통과 악의 문제들은 사실은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것들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일에 보시면 아우토반이라고 불리는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속도로, 아우토반이라고 불리는 자동차 전용 도로의 일부 구간에는 속도 제한이 없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속도 제한이 없는 아우토반에서 속도 위반으로 과속으로 교통 딱지를 끊을 수가 있을까요? 아우토반에서는 속도 위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깨뜨릴 만한 표준, 깨뜨릴 만한 기준이 그 위반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과속이나 과속 위반, 속도 제한 위반과 같은 위반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같은 원리로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질서 있게 만들지 않으셨다라면 세상이 이래선 안 되지, 이건 무언가가 단단히 잘못되었어 라는 말도 사실은 의미 없는 말이 되고 맙니다. 깨어질 아름다움이 있고 깨어질 표준이 있고 깨뜨릴 창조 질서가 있어야 추함도 있고 망가짐도 있고 어그러짐도 있을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악하고 고통스러운가요? 하는 이 질문은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왜 이렇게 어그러졌나요? 하는 질문과 같은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것은 죄와 타락의 결과 때문이다 라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 마태복음 13장 36절로부터 43절까지의 말씀도 정확하게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농부가 밭에 나아가서 좋은 씨를 뿌렸는데 이 가라지들은 어디서 났냐는 말씀인 거죠.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의 온갖 추함과 고통과 악인들이 대체 어디서 났냐 하는 질문인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답을 주십니다. 39절 말씀에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지만 마귀가,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꾀어내고 그들이 하나님께 대적했을 때에, 반역하고 돌아서고 불순종했을 때에 그 죄와 타락의 결과로 이 세상에는 가라지들이 나게 되었다. 악과 고통, 넘어지게 하는 것들, 악인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40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최후까지도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그래서 정리해 보시면 이 세상에서 발생하고 있는 여러 가지 비극적인 사건, 사고와 재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실까?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신 분이실까? 이런 고민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갑작스러운 일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곧 세상 끝날까지 가라지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이 세상 위에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1절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실까요? 이 앞절의 3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현재 세상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밭에 왜 이렇게 곡식뿐만 아니라 가라지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처럼 곡식과 가라지가 한 밭에, 한 세상에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41절 말씀부터 보시면 40절에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부터는 그 시점이 미래가 됩니다. 세상 끝이 됩니다. 그런데 그 미래의 최후 심판 때의 모습을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함께 보실까요? 여기를 보시면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모든 가라지들을 모조리 불에 던져 넣을 것이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서 그 나라라고 하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천사들이 가라지들을 거두러 내려가는 그 장소가 세상입니까? 그 나라입니까? 말씀해 보시면 그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38절 말씀에서 지금 곡식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이 밭은 세상, 원어 말씀으로 보시면 호코스모스, 세상이라고 하셨는데 41절에서 마지막 때에 이 세상이, 이 밭이 이미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원어로 말씀드리면 테스 바슬레아스 아우투, 직역하면 그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완성되어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확실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현재 세상에는 곡식과 가라지들이 함께 있습니다. 현재 세상에는 죄악이 함께 있습니다. 언제까지요? 세상 끝날까지 이 모습들이 지속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악함 속에서도 우리가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되면 이 세상이 전부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이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의 모든 영역은 전부 그의 나라, 이 세상의 모든 곳에 하나님의 주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되는 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실현되는 그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약해 보여도 이 세상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 때에 온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고 계신 확실한 미래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성경에 마지막 때와 관련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도의 인내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로 14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이 앞절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마지막 때의 환난과 고통의 모습을 쭉 나열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견뎌내라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닥쳐와도 견뎌내라. 최후의 승리가 보장되어 있으니 견뎌내라.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모든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하고 억압적인 일까지 무조건 버티고 견디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사회적인 약자인데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억압받고 착취를 당하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그 억압적인 구조를 고쳐내고 그를 그 압제에서 건져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 억압되고 착취되는 상황을 유지하면서 버티라고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일마다 묵상하고 계시는 주일 저녁마다 묵상하고 계시는 아모스서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소외받는 사람들, 압제당하는 사람들, 착취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갖고 계신지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서 견뎌내라, 끝까지 견뎌내라 하시는 말씀은 신앙의 싸움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십시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직장에서도 가라지들 때문에 상심하고 낙심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 속에서 또 믿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는 회사의 분위기와 직장의 분위기와 그런 직장 상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이 참 많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마저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휴, 내가 교회만 아니면 서로가 편할 텐데 괜히 내가 신앙생활한다고 주변 사람들까지 불편하게 하고 있나? 이런 마음들까지도 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러한 순간을 우리가 견뎌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 찾아올 때에 그것을 끝까지 견뎌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간 동안에 어떻게 견뎌내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나를 통하여서 겨자씨 한 알만큼 또 한 줌의 효모만큼의 복음만이라도 흘러가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그 믿음의 시련들을 견뎌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힘이 있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들은 전부 복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성에 관한 비유였습니다. 사실 겨자씨는 자라나면 마치 우리 제주도에 가시면 유채꽃 보이시죠? 유채꽃 모습처럼 자라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진 1번을 보시면 이것이 제가 갈릴리 지역에 겨자꽃을 검색해서 얻은 사진입니다. 또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겨자꽃에는 분명히 이 겨자꽃은 주변에 길가에 나는 잡초보다는 훨씬 키가 커서 1.5m에서 2m까지도 자라나게 한다고 하는데요. 또 그 가운데에 나무가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새들이 와서 쉬고 가고 이런 아름다운 꽃밭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갈릴리 지역의 자연 환경이 제주도 지역과 상당히 유사해서 현무암도 많이 있고 이런 지역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유를 상상하실 때 제자들이 어떤 모습을 떠올렸을까? 우리가 제주도의 유채꽃밭을 상상할 때에 제자들이 그 모습을 떠올렸겠구나 상상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하나의 씨앗이 심겨서 물론 나무가 된다라고 하시는 것은 과장일 수도 있겠고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태학자의 관점이 아니라 갈릴리 지역에 사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말씀하셨다면 이 하나의 씨앗이 심겨서 아름다운 그 겨자꽃을 이룰 때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비유는 확장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누룩이 가루가 서말이라고 하는 이 단위를 이 성경 당시의 단위로 환산을 해보면 약 40리터에서 45리터는 좋게 되는 양이라고 합니다. 이 정도의 밀가루가 있으면 100인분의 빵을 만들 수가 있는 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비유들은 전부 처음 봤을 때는 미약했던 것들, 이 많은 밀가루 속에 숨겨진, 섞여 들어간 작은 그 효모, 약간의 한 줌, 그 누룩, 전부 별것 아닌 것 같았던 것들이 나무를 이룬다거나 밭을 이룬다거나 아니면 백인분의 가루를 부풀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는 이처럼 강력한 확장성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 속에서 복음에 증인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내 믿음이 대단해서가 아니고요. 내가 복음을 잘 증거해서가 아니고요. 복음이 갖고 있는 그 확장성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이처럼 강력한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성령의 역사로 겨자씨 하늘 같은 믿음이 심겨진다면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비록 우리 앞에는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과 시험에 들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겠지만, 또 무너지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만나시겠지만,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시련 앞에서 견뎌내며 복음에 증인되어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진리를 믿으면서 오늘도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신 그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에 끝까지 견뎌낼 믿음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또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